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서로 입맞추게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읽어보시면 신약에 입맞춤하라, 입맞추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편지 끝에 조금 나오죠.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왜 입맞추라고 할까요? 물론 보통 생각하기는 그냥 우리 서양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어근 맞춰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먼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집 근처에 절이 세워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신경 쓰이십니까? 우리 동네 절이 들어온다고? 신경 쓰이시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집 바로 옆이야. 나하고 담을 두고 절이 들어오는 거야. 기분 되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방음 장치를 해서 불경 소리가 안 들리고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 주차 문제도 안 생기고 그러면 그러면 괜찮지 뭐.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절이 들어와도 내 생활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안 그런가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교회가 들어와도 교회가 들어와서 만일 주차 문제가 생기고 시끄럽고 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 교회 때문에 생활이 불편해지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해가 되지 않으면 자기 생활과 이렇게 상관이 없으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초대교회는 과연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신경이 쓰였을까요? 아니요. 신경 쓰일 수가 없습니다. 왜? 소수였고요. 사람들의 생활에 로마 사회에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게 없어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소아시가 일곱 교회, 뭐 마게도냐 교회, 우와 이러는데요. 로마 사회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뭐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 뭐 고린도 교회 보니 뭐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대단한 교회였다.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왜? 다른 종교에도 그런 기적과 그런 신비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신경 안 씁니다. 너끼리 그래라. 그게 정확한 팩트, 요즘 말로 팩트, 사실인 거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알려지기 시작한 걸까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자기 생활과 전혀 부딪히지도 않는데 그럼 뭐라고 그렇게. 자, 이게 바로 오늘 사랑의 입맞춤, 평화의 입맞춤이라고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 부분을 이해하는 첫 번째 생각인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알려지기 시작했을까? 전도할 수도 없고 우리 여기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 말하면 그 잡혀가는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했을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산상수훈 그 밑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밑에 두고 앞에 두고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예배 드리는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평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시대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그 짧은 말씀들을 듣고 배우고 진행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듣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기도하기 전에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화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화해하지 않으면, 평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예배는요? 예배 전에도 화해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안 되는구나. 이게 신자들끼리 서로 평화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글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 예배 때마다 서로를 반기며 평화의 입맞춤을 하도록 강조했고 그대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 흔적이 바로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끝에 나오는 거룩하게 입맞추라, 입맞춤으로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말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아침 예배, 우리처럼 오전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전통 가운데에 이 평화의 입맞춤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엄수되었고 엄하게 지켜졌고 그것이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는 그냥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생각하는데 로마 사회는 이 이교 전통,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 다른 종교에는 입맞춤이라는 게 없었어요. 공적인 장소에서는 안 합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아주 사적인 거죠.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친구끼리 입맞춤을 했습니다. 서로 그런 얼굴 가까이 가까대고 이렇게 어긋맞추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모든 입맞춤은 상당히 사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적인 전통 외에도 공적인 자리에서 입맞춤을 하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 같은 계급끼리 하는 거예요. 같은 귀족끼리, 같이 동등한 사람들끼리 입맞춤을 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귀족들끼리 입맞춤하는 거. 그건 귀족끼리 하지, 귀족과 노예가, 아니면 노예가 다른 사람과, 자유인이 유대인과, 유대인이 헬라인과, 택도 없는 소리.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기 전에 서로 입맞춤함으로, 평화로, 서로가 동등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평화의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을 실시하도록 권면하고 엄수하였을 때에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냐? 나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밖으로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절을 세워도요, 주위에 사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끼치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요. 그럼 교회는요? 교회도 그냥 교회 건물 세워놓고 뭐 주차 관리 잘하고 어림 없으면요,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그래, 있어, 있어. 지나가요. 여러분, 기독교가 불교하고 같습니까? 불당을 세우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같은가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초대교회는 우리 같은 예배당이 없는데도 이게 사랑의 입맞춤, 서로 동등하게 평화의 입맞춤을 한다. 계급을 뛰어넘어서 모든 자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입맞춤을 한다. 듣도 못한 일이었던 거예요. 뭐? 뭘 한다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한다고? 그것도 입을 맞춘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물론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소문은 많이 들려왔는데요, 병든 자를 거둔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또 직접 보더라도 자기가 가난한 자가 아니면 병든 자가 아니면 별 문제 없어요. 그래 좋은 일 하네. 괜찮은 일이네. 왜? 나도 돈이 있으면 아주 이렇게 베푸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선을 베풀고 기분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좀 달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걸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소문이 딱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부자들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로마 사회는 교회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서로 계급을 뛰어넘어서 남녀가,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입맞춤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에도요, 왜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느냐면 예배 시간에 모인 사람들이 양반과 상놈이, 백정이, 여자가, 아이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 볼 때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계급을 무너뜨리고 이거 사회 자체를 뒤집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사회의 공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그런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한자리 예배 드리는 거 서로 우리는 지금은 문화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계급을 띄워놓고 직업을 띄워놓고 부자냐 가난한 자냐 아무 상관없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강력한 힘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입맞춤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본 적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평등과 화해의 모습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게 교회의 힘인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을까? 야,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교회가 부흥한다. 아니에요. 세상에 강력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안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평등함과 화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자화자찬할 수 있는 그것에만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적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므로 예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치유받고 내가 위로받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런데 정말 교회가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끼리 빛을 숨기고 내가 빛 가졌어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느냐? 본 적이 없는 그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기독교 관련 설문조사를 이렇게 계속 실시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냐. 왜 싫어하냐? 뭐 이런 이제 왜 그 이유를 밝히는 얘기에서 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불신자들은 교회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아니요, 교회를 싫어한 적이 없는데요. 물론 뭐 기독교 욕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나 뭐 이런 거 특별하게 내가 뭐 원수진 일도 없고 내가 왜 미워합니까? 그러면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신들의 실제적인 삶과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이게 전혀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교회 나갈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여기 있는 거나 저기 있는 거나 똑같은데 내가 세상에서 맛보는 거, 세상에 보는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교회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왜 가냐는 거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교회 안 나오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왜 사람이 자꾸 모여들고 아무리 핍박을 왜 자꾸 벌어지고 자꾸 사람들이 모였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계급을 뛰어넘는 화해와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부흥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린 자꾸 사도행전적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진 그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한다. 출발이긴 하지만 그러나 잘 읽어보면 그걸 보고 이방인들이 믿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본 적이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어? 이게 뭐지? 이 사람들 도대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건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원해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옵니다. 왜요? 딴 데는 가면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그지.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변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고 간절히 바라긴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답답함을 뭐 저만 느끼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런데 답답하면서도 사실 또 그대로 또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참고할 기준과 목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신약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로마 시대예요. 그 우리가 왜 읽어요, 그걸? 옛날 지나간 시대인데. 아니죠.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사랑의 입맞춤을 함으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교회가 가야 하는 겁니다.
자, 뭐 말하면 너무 기니까 자, 세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먼저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신앙생활 90년인데, 80년인데, 70년인데. 그럼 목사는 목사 사역한 지가 이 사역 30년이 넘어가는데, 그럼 보통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보다는 몇 배는 하는 거 똑같잖아요. 얼마나 노하우가 많고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많겠습니까? 뭐 그걸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회와는 다르게 본적이 없는 그 뭔가 일어나는 것은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죽이고 덤볐던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르다는 이유로 꺾어버린 거예요. 수백 년을 내려왔던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이게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굴복한 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파의 아무리 골수 바리새파라도요, 예수님 말을 들으면서 저기 저 말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꺾겠는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내 생각이, 내 배운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죠. 그 자존심 사는 걸 못 참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내가 이거 좀 아는데요, 이거 아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도, 자, 고린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수 다 처음 믿는 사람이고 교회도 전부 다 처음이에요. 바울도 그 교회라는 걸 처음 봤어요. 모여있는데 전부 다 처음이니까 꼼짝을 못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슨 일인지도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그 교회만 오면 전부 다 꺾여나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유대인 랍비, 내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운 자가 나야. 이게 완전 예수님 만나면서 완전히 박살나버렸잖아요. 자기 생각이 이게 깨져야 돼요. 깨진다는 말이 좀 과격하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접어야 돼요. 다 접지는 못해도 조금씩 접어나가야 되죠.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은 10년 전, 20년, 30년 전, 저 같은 교회도 지금 생각해봅니다. 항상 야, 그때 어릴 때 다녔던 해운대 제일교회에 그때 그 교회의 모습과 그 주일학의 모습과 내 생각해보면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디에서 뭐 특별하게 뭐 뭔가를 확 바꿔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예배 형식 못 바꿉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초대교회 예배 형식도 없이 그 예배 드렸던 그 당시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식의 그런 겉모습과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유교적인 상하관계, 내가 선배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게 계급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교회에 와서 겸상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뒤바뀌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확 떠받들고 확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로서 화해와 평화의 입맞춤을 할 수 있는 하나됨을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됨을 느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인 거죠.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런 걸 맛본 적이 있을까? 맛봤나?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그때 온 나라가 하나가 됨을 맛봤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이 그거 더 하나 되면 더 멋져야 되지 않나요? 더 감동을 줘야 되지 않나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집중해야, 결국 하나되기 위해서 예배드릴 때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어떻게 되느냐? 평화의 입맞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예배 전과 후에 잘해야 한다. 어릴 때 그 갈멜산 기도원에 막 올라가 예배 열심히 잘 되고 돌아오면서 그 차 안에서 싸우고 거기 풀리지 않은 상태에 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또 은혜 받고 막 웃다가 내려오면 또 싸우고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이렇게 그 옆에 있던 복지재단에 그 일하신 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말하는 것 똑같고 생각하는 것 똑같고 자기들끼리 또 개모임 해가 또 와서 생일도 똑같고 들어보면요 똑같아요. 들으면서 하, 별 차이가 없구나. 우리가 겪는 그런 문제들을 똑같이 겪으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거 우리가? 우리가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 딱 왔을 때 와서 어? 여기는 사람들이 다른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신비한 영성과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뭔데요? 신비한 영성이면 앉아있으면 뭔가 허영기부 떠다니는 겁니까? 목소가 기도하면까지 불이 번쩍하는 겁니까? 초대교회는요 거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맛본 적이 없는 그 뭔가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꾸면서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물론 이제 변화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긴 했는데 부담 주신 들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충분히. 자, 변화보다는 변화는 말보다는 저는 이제 생각을 약간씩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도약해버려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이걸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약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아니요. 방법이 없어요. 초대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예배 들기 전에 형제여 화해하라.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됨으로 평화하며 화해함으로 화목함으로 예배하라.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누굽니까? 지금 부자 가난한 자 여자 노예 어린이 야만인 아무 관계 없이 전부 다 화해하고 평화하고 화목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바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그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그러나 사회에서 본 적이 없는 일이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평화의 입맞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즉 고기가, 먹을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또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에 나와요. 우리가 신앙 이 성도들끼리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바로 화목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둬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 들어왔을 때 교회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야, 저것끼리 친하네. 이게 말고 정말 세상에 본 적이 없는 그 화목함.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전혀 상관없이 서로 화목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자, 생각을 바꿔야 그 화목이 옵니다. 마음을 바꿔야 화목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화목이 최고의 가치가 잘 안 됩니다. 얼마나 투자만큼 나오느냐, 내가 얼마나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이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게 훨씬 더 재밌거든요.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화목을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화목으로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믿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연 교회를 새롭게 함으로 참 우리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너무 좋은 일이고 맛볼 수 없는 좋은 기회예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말로 다할 수 기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건가요? 진짜 하나님 믿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믿고자 애쓰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진실을 가지고 살고자 애를 쓰면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공동체는 분명히 알려집니다. 저 교회가 진짜야.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설교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아, 이제 나이 많이 들어도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아이고 목사님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권사님 한 30년 살아야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징그럽습니다. 징그럽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또 그래 살아야지. 그래 맞아. 자, 중요한 거는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끝으로 가면서 위축되고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신앙의 영광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대로 믿어서 이게 정말 깊어지고 숙성되면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교회가 전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숱한 교회가 많고 이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서 설교에 보내셨으니 하나님 보내신 걸 책임지십시오. 왔으니까 함께 주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교회가 또 동네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길었지만, 거의 20년 넘게 기다렸지만 기회가 왔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아, 내가 진짜 대도로 예수만 믿어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서로 입맞출 수 있는 교회, 사회에서 맛볼 수 없는 평화와 화해와 화목과 사랑이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진짜 교회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 가운데 영광을 맛보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는 영광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